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3월 4일 월요일 아침 마케팅 트렌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기사는 애플에 대한 소식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플이 이제 전기자동차에 한참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보도된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전기자동차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예, 하이브리드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전기차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조금 놓고 AI 쪽으로 다시 순회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사망선고다. 수조원 쏟았지만 AI에 밀려 개발이 무산됐다. 애플이 꿈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천명하며 10년 동안 수조원을 쏟아부었던 애플카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됐다. 인공지능이 게임 체인저로 급속도로 부상하는 가운데 전기차를 차세대 주력으로 삼았던 애플도 백기를 들고 동참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임직원 2,000명 정도를 이제 프로젝트 중단한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접는 이유로 AI 투자 확대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 가운데 3분의 1은 AI 부서로 재배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고 하네요. 애플의 애플카 포기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 분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요즘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반 그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라고 하죠. GM이랑 포드, 벤츠 이런 업계도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가 이제 프로젝트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애플카는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 전쟁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는 스마트폰하고 달랐다. 개발해보니까 탑승자 안전과 교통 이슈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다 보니까 생산 장벽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챗GPT의 등장이 몰고 온 미래 기술 시장의 변화였다. 생성 AI는 소비자 기기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애플은 테슬라를 잡으려다 오픈 AI 손을 잡은 MS의 뒤처진 현실을 직시하고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10년 정도 공들인 전기차를 접고 나서 이제는 AI로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인 샤오미라든지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BYD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조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BYD라는 업체가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만큼 잘 팔리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주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 개발해온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완성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둘러싼 전략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동안 애플의 아류작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온 샤오미가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샤오미 자동차는 얼마 전에 커뮤니티라 이런 곳에 공개가 한번 되기도 했죠. 예. 많은 분들이 또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도 했고요. 이 테슬라와 더불어 이 BYD라는 업체가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현재 상황이고, 또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강자인 뭐 혼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 대형 업체 상당수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난항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직면하면서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외려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중국 전기차 회사 BYD라고 부르네요. 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비롯한 차량 진흥화에 1,000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과거 애플을 베끼는 카피캣 전략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샤오미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 애플의 철수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방증이다. 애플이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는 이제 동시에 눈치를 보던 완성차 업계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 중심에는 뭐 테슬라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 또 BYD, 그리고 샤오미 이런 중국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이 AI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갤럭시 S24의 어떤 뒤를 따라서 AI 중심의 폰으로 전향하겠다라고 해서 팀쿡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애플도 결국 인공지능 전면전에 뛰어들었다. 올해 말, 2024년 연말이죠. 생성형 AI에서 애플이 새로운 장을 여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AI 주도권 쟁탈에 분주한 모습이다. 생성형 AI가 놀라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플이 AI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전략에서 벗어나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제 그 갤럭시가 치고 나가면서 애플은 스마트폰 삼성보다 AI 폰 개발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와있죠. 그동안 독자적 생태계를 유지하던 애플이 AI 사업에선 어떤 전략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제 그 AI를 개발하면은 어딘가에 이식이 돼야 되는데 애플은 워낙 폐쇄적인 환경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하드웨어라든지 다른 디바이스라든지 다른 플랫폼에 좀 유연하게 다가갈 거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에 대한 소식으로 오늘 방송 첫 시작을 좀 열어봤고요. 다음 기사는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갤럭시 워치가 아니라 갤럭시 링, 손목을 넘어서 손가락 위 싸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스마트 반지 전쟁에서 애플에 성공한다. 갤럭시 링 실물을 첫 공개했습니다. 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전 세계 이목을 끈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 실물로 공개한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었다. 그래서 총 3가지 색상으로 블랙, 골드, 실버, 손가락 굵기에 따른 사이즈는 총 9개다. 제품은 연내에 정식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잠을 잘 때도 갤럭시 링을 착용할 수 있고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서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계보다 잠을 잘 때 착용이 간편하다 보니까 오래 착용할 수 있고 수면 관리, 운동 보조,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등 정밀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AI 집중한 애플과 또 이미 또 계속해서 진화하는 삼성에 대한 소식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시작이 늦었는데 예, 채팅창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타벅스 전세계 몇 위일까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국내에 지금 1900개 정도가 있고 전 세계 매장 수로 따지면 한 4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커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 그런 규모인 것 같은데요. 국내 스타벅스 매장 1900개다. 서울의 3분의 1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스타벅스 매장이 19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2000개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지난해 말 기준 1893개로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1100개 정도, 60% 이상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매장 수는 610개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 32% 정도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1900개 정도의 스타벅스 매장이 국내에 존재를 한다. 자,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매장 수 편차는 좀 컸다고 해요. 이제 강남구가 한 90개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은 자치구와 가장 적은 자치구의 매장 수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구 53개, 서초구 48개, 영등포 42개. 주로 이제 직장인이나 이런 오피스 상권 밀집 지역이죠. 네.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도시는 부산으로 140개다. 그 다음 대구 89개, 인천 76개, 대전 65개, 광주 6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커피 마시는 대한민국, 네, 스타벅스 매장이 19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다른 외국 프랜차이즈에서도 한국이 이제 되는 시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뭐 저가 커피도 많지만 새로운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스타벅스 공화국에 커피계 에르메스도 온다. 커피 격전지가 된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고물가 영향으로 저가 커피 매장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해외 유명 커피 전문점들의 공습도 이어진다. 커피 가맹점 수가 치킨집보다 많은 커피 공화국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제 2023년 말 기준으로 아까 스타벅스 19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매장이 컴포즈 커피 2350개 그리고 메가 커피가 손흥민 2700개 이디야 3000개 정도가 있더라고 합니다. 이디야가 현재는 제일 많네요. 의외인데 예. 지금 사실은 거의 저가 커피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사가 나온 게 프랜차이즈하고 저가 커피 사이에 개인 카페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매출은 스타벅스가 부동의 1위지만 매장 수 증가 속도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더 빠르다. 고물가 영향으로 최저 1,000원대의 저렴한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었다. 메가 커피 매장 수는 2021년 1,600개였는데 지금은 2,700개. 2년 새 1,100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컴포즈 커피도 2,3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는 각각 손흥민과 방탄소년단 뷔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저가 커피 원조격인 EDR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커피 가맹점 수는 29,499개. 치킨 가맹점보다 커피 가맹점이 국내에 더 많습니다. 치킨이 한 29,000개인데 지금 커피 가맹점 3만 개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 추월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에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잇따라 상륙하고 있다. 얼마 전에 팀홀튼, 캐나다 국민 커피 팀홀튼, 1호점 냈다는 소식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5호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로 꼽히는 인텔리젠시아도 국내에 진출했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서울 서촌점은 이 브랜드의 미국 밖에, 전 세계 최초 미국 밖에 있는 매장이다.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바샤커피도 올 여름 1호점을 낸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이제 국내 커피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해외 브랜드들도 들어오면서 또 대중적으로는 저가 커피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물좀 마시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3월 4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자, 다음 기사 쿠팡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쿠팡. 쿠팡이 이제 연간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냈죠. 그래서 이마트 매출을 제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 이제 1위 하면 이제 항상 이제 신세계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마트 이런 브랜드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쿠팡 자체가 이마트를 제쳤다. 네,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연 매출 31조 원, 영업이익은 6,1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멤버십 회원은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쿠팡 이 멤버십이 쿠팡을 성장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그동안 계획된 적자를 강조해온 쿠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 확보로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꿨다. 다른 유통 대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빠진 것과 다르게 편리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일상에 파고든 쿠팡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매출 31조 8,298억 원,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174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쿠팡의 성장 배경에는 높은 고객 충성도와 와우 멤버십이 있었다. 와우 멤버십은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2022년 대비해서 27%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활성 고객은 2,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2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 성장 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27%. 자, 이번 실적 발표로 쿠팡은 국내 유통업계 선두 자리를 공고했다. 경쟁 업체인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29조, 영업 손실 469억 원으로 사상 첫 적자를 내며 부진했다. 이마트가 좀안 좋죠. 네. CEO도 최근에 바뀌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쿠팡이 어쨌든 뭐 계획된 적자라고 하지만 본질만 이야기를 하자면 고객 경험에 집중을 한 거죠. 남들이 다 가격 전쟁을 할때 유통이라는 그 방법에 집중을 했고 또 비즈니스라는 거는 절대 기존 고객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의미가 많이 변질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많이 안타깝긴 한데 마케팅이 사람들의 눈을 눈속임하거나 한번 정도 뭐 설득하는 그런 약간 후킹성 기술로 포장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마케팅을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의 마케팅인 거고요. 마케팅은 기존 고객에게 이런 방문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고객이 계속해서 이렇게 충성도 높은 뭐 멤버십이든 등등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신규 고객 포션이 같이 쌓여야지 비즈니스라는 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단한 번의 어떤 설득, 단한 번의 구매, 단한 번의 혜택,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지속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쿠팡이 성장하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 대형 마트는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1년 새 2,500명이 줄었다. 감원 한파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첨부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마트도 지금 한 2,000명 정도 감원이 됐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할것 없이 전년 대비해서 직원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불황, 이커머스 공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사면 초가에 이르렀다. 인력 점포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마트의 모습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이커머스, 편의점 등 경쟁 유통업체의 성장, 각종 영업 규제로 사면 초과에 내몰린 대형 마트 업체들이 지난해 1년간 직원 2,500명 이상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등 다른 유통업체가 받지 않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 부담이 커지자 몸집 줄이게 나섰다. 사실은 좀 여러 규제들이 있죠. 예, 올해 아마 그 대형마트 휴일 날 쉬는 거, 그 이제 없어진다고 이제 기사 나왔는데, 아직은 한 서초구 정도만 하고 있고, 아직 다 유지가 되고 있죠. 대형마트 점포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마트는 2022년 136개 매장이 있었는데, 133개로 줄었고, 홈플러스도 133개에서 131개, 롯데마트도 하나 줄었고, 이런 형태로 고용 규모랑 점포 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유통업계 비중에서 이제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소비 일상화로 유통시장 환경이 변한 만큼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자, 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플랫폼의 공습으로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테무나 등으로 인해서 대형마트는 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라는 플랫폼의 역할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쇼핑을 하러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쿠팡 플레이 멤버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요즘에 그 쿠팡 플레이 멤버십이 아니라 쿠팡 멤버십에 있는 쿠팡 플레이 OTT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OTT 서비스 다 한두 개씩은 다 구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또 포화 상태고, 또 이제 아무래도 회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죠. 이제 다 구독하고 있고, 넷플릭스 틀어봤자 아우 볼거 없어 이러고 또 끄고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는데, 이제 차세대 OTT 컨텐츠 자체를 스포츠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스포츠에 집중하는 OTT 산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계가 스포츠를 차세대 킬러 컨텐츠로 주목하고 있다. 거액을 투자해서 독점 중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메조미디어에서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콘텐츠 제작 부담을 낮추고 팬층이 두꺼운 스포츠 시청자의 신규 요인과 락인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그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제 레슬링 WWE의 판권을 사들였고요. 10년 판권입니다. 티빙은 한국 프로야구, 그리고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독점 중계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아시안컵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쿠팡플레이에서 했죠. 네, 이제 더 이상 공중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OTT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이 포화되면서 가입자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사업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며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OTT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락인이 돼야 되는데, 기존 고객이 계속 돌아와야 되는데, 컨텐츠를 찍어내려면 계속해서 비용 투자가 돼야 되죠, 그죠? 오징어 게임 뭐 2처럼. 그런데 계속해서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쓸 만한 그런 여력을 가진 기업이 넷플릭스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 티빙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 뭐 얘기 나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컨텐츠를 투자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고 저가 예산에 대한 컨텐츠는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에서 뭐 웹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사실은 들여서 보는 만큼 컨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 않으니까 반면에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오면 중계만 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중계권 비가 실질적으로 컨텐츠 비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간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4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 채널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최근 이제 편의점에서 그 운영하는 반값 택배, 이 택배가 굉장히 많이 뜨면서 편의점의 요인책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 보내러 간 김에 물건을 산다. 이거죠. 예. 편의점 택배 경쟁.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우리가 오프라인 유통망에 가려면은 첫 접점을 뭘로 가져갔냐가 있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택배로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GS25의 반값 택배 누적 이용 3천만 건 돌파했다. 편의점 업계가 자체 물류망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에 힘을 주고 있다. 택배 가격은 낮추고 편리함은 극대화해 이용 고객을 끌어모은 뒤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게 한 전략이다. 현재는 이제 GS25가 편의점 택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CU의 추격도 매섭다. 그래서 GS가 이제 가장 먼저 했는데 이름이 반값 택배, 네. 그리고 현재 누적 건수가 3천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마 처음 지난해가 아니군요. 2019년 처음 시작을 했군요. 네. 특히 중고거래 활성화가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그러니까 중고를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택배 3,500원 되면 비싸니까 이제 적은 금액으로 보내자라는 거죠. 보통 이제 GS에서 보내면 1,800원에서 2,6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택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편의점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됐다. 반값 택배를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모두 매장을 찾아야 되는 만큼 집객 효과가 크다. 반값 택배를 통한 집객 효과만 누적 5,8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포지셔닝을 바꿨죠. 완전 식료품으로 네. 그로서리라고 저희가 부르는 식료품 매장 비중을 90%까지 늘리면서 완전 저녁 장보기 그런 시장으로 변해버렸죠. 대형마트도. CU 또한 알뜰 택배 역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커졌다. 전체 택배 비중에서 이제 CU 택배가 1.8%였대 원래 비중이. 근데 지난해 25.3%. 택배를 보내는 게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 이상 30%에서 40% 이상은 편의점 택배 비중인 겁니다. 세븐일레븐하고 이마트 24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택배가 또 좋은 유인책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기사도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제 오늘 그 나오는 기사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지독한 이만큼 고객 경험에 사실 집중을 하는 업체들만 사실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은 조금 경쟁해서 밀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사가 더현대 서울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고객 경험 뭐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더현대 서울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쇼핑하고 휴식을 결합한 이색 공간을 새롭게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에픽 서울이라는 공간인데 근데 이미 팝업 많이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공간 안에 또 새로운 공간을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현대 서울의 에픽 서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현대 서울의 휴식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새롭게 선보인다. 자, 요런 느낌인 것 같죠? 공간 느낌이.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 5층에 약 220평 규모로 고객 휴게 공간과 파워스토어를 결합한 신개념 공간 에픽 서울을 오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픽 서울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휴식 공간과 팝업 스토어 공간으로 구성되며 자, 이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팝업 스토어를 백화점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팝업 스토어를 백화점 안에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가 이제 성수동에서 팝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임대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다가 그 공간을 계속 순환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더현대 서울 안에 있는 팝업스토어 공간을 새로 만들어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픽서울의 명칭은 경험, 열정, 혁신, 창의 등 앞자리를 따가지고 네, 이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에픽, 그리고 서울을 더해서 에픽서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참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팝업 성지 더현대 서울이 왜 하필 기존 팝업보다도 더큰 220평 전용 공간을 만들었냐. 기존에도 팝업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공간이 말 그대로 이제 팝업이기 때문에, 그죠? 약간 그렇게 대규모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행사는 유치가 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전용 공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조금 대규모의 이제 브랜드 캠페인이 가능하겠죠. 새 공간은 이색적인 소비자 경험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팝업을 통한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자, 이번에 에픽 서울은 더현대 서울의 승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패션 팝업 등은 기존처럼 지하 2층,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에 배치하고 음악, 미술, 영화 콘텐츠 등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더현대 온리 팝업을 에픽 서울에 운영한다. 여기 나오네. 패션 브랜드는 그냥 지하에 하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팝업스토어 공간에서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팝업으로 한 번도 팝업 안에서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거죠. 물건 사는 팝업이 아니라 진짜 고객 경험할 수 있는 팝업으로 간다는 거죠. 실제 더현대 서울의 개점 이후 팝업을 통한 젊은 층 집객 효과를 증명했다. 지난해 2030 고객 비중이 전체 매출의 58%. 매출보다는 이색적 가치와 경험, 힐링을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현대 서울도 어쨌든 이렇게 잘 되는 가운데서도 고객 경험에 지속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트도 변화하고 쿠팡도 바뀌고 다 지속하게 고객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이제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근을 갔다가 설릉역인가요? 역삼역 정도 갔을 때. 워크샵이라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워크샵? 무슨 워크샵? 저게 새로 생긴 브랜드인가? 라고 봤더니 베스킨라빈스에서 새로 만든 브랜드더라고요. 워크샵이란. 네.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고객 경험이다 보니까. 자, 아이스크림 노슨트 롤러코스터 치킨 고객 경험이 경쟁력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워크샵이라는 매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을 열어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세대 혁신제품을 선보이는 공간 워크숍 바이 배스킨라빈스를 열었습니다. 자, 이 워크숍이라는 공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스킨라빈스의 혁신이 담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사 사옥 1층에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근 가면서 본게 아마 본사였나봐요. 이곳에서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토리텔러 닥터도 운영한다. 닥터는 고객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추천해주고 브랜드 스토리도 들려준다. 자, 이렇게 내부가 꾸려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닥터와 함께하는 아이스크림 도슨트 프로그램도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 경험에 집중해서 배스킨라빈스의 타이틀을 뗄 정도로, 예, 브랜드의 타이틀을 뗄 정도로 이 공간은 배스킨라빈스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들이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라고 재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워크샵으로 지어진 거겠죠. 자, 이런 형태로 어쨌든 유통망의 브랜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넓히는 치즈직 아프리카 TV 동영상 시장 강자 유튜브 흔들까? 자,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치즈직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트래픽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트위치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제 국내 새로운 치즈직과 아프리카 TV가 시청자 유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중 스트리밍 플랫폼은 젊은 층을 유입시켜 유튜브가 주도권을 주고 있는 국내 동영상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 간단히 시청자 수만 살펴보면요. 현재 아프리카 TV가 40만 명, 그리고 평균 시청자 수가 13만 명 전 된다고 합니다. 40만 명은 최대 시청자를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네이버 취재직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대 시청자 20만 명, 평균 시청자 수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트래픽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있긴 한데 유튜브의 약점이 뭐냐면 이 스트리밍 실시간 시장이 좀 약합니다. 예. 스트리밍 시장에서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 주로 스트리머들은 실시간 플랫폼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 유튜브가 라이브 커머스 등에 진출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기존 네이버가 강점을 보여왔던 서비스까지 유튜브에 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렛대로 취재직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고요.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광고 수입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와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현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3월 4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남은 기사 한 3개 정도 되는데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까 편의점 얘기해봤는데 편의점 사장님들이 좀 많이 젊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4명이 20, 30대 MZ세대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점주 세대교체가 됐다. 그간 50, 60 은퇴자의 단골 창업 종목이었던 편의점 업계가 20, 30 점주들이 밀고 들어오며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 대신 창업으로 눈을 돌렸다. 자, GS편의점 점주의 연령 구성 추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20, 30 비중이 40%, 그리고 50, 60 비중이 28%예요. 2030이 더 많습니다. 예. 편의점 점주를 은퇴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층들 비중이 40%예요. 예. 참고로 2019년엔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CU도 마찬가지로 50대, 60대 점주들 비중이 42%로 확 떨어졌고 2030의 경우에는 32%로 9%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2030이 편의점으로 모여드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 번째로는 팬데믹 기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원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늘구멍을 뚫기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편의점 창업으로 눈을 돌리게 돼서 차라리 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를 대하는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 괜찮은 일자리라는 조건 자체가 밸런스, 균형이 맞는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적인 삶보다 업무가 우선됐던 기성세대와 달리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자기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제 마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게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편의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기 살 깎아가지고 몸으로 때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편의점 사장이 나이가 젊어졌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사회문화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혼인이 10년 새 결혼이 10년 새 40% 줄었다. 출구 없는 저출생 한국. 자,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40% 급감한 19만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도 9만 명을 기록해 처음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서 이제 인구 동향을 발표했어요. 2023년 12월.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600건으로 10년 전보다 40% 줄었다. 2012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미뤄온 결혼이 뒤늦게 좀 터지면서 전년보다 1% 늘었지만 요때만 딱 제외하고서는 계속 줄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율이 97.1%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 혼인 건수 증감이 출생아 수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결혼을 못하냐면 주거 마련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 부족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라고 했고요. 둘째도 당연히 안 낳고요. 일과 육아 양립, 경력 단절, 경제적인 부담 등이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 통계청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2013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40%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확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늦어진 결혼 연령도 원인이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였다. 자, 그리고 출산율 자체도 이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최저 0.7을 지나서 0.6명. OECD 기준 또 꼴찌다. 올해 연간 출산율 0.6명대로 마무리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낮아졌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0.65명으로 첫 0.6명대를 기록했다. 특단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통계청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출산율은 그보다도 더 낮은 0.55명. 0.55명 서울.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관악구는 0.38. 살기 힘든 지역일수록 굉장히 더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세종마저 출산율 1명대가 무너졌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을 0.68명 정도로 이제 예상한다. 인구 쇼크의 인구 감소는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2만 명 줄어든 2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원인이 이제 경제력도 있지만 경력 단절, 그리고 일과 육아 양립 불가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3월 4일 월요일 기사들 함께 살펴봤고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본문에 그 URL을 항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마케팅 트렌드 방송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이런 곳에 동시에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3월의 첫 시작인데 연휴 끝나고 또 열심히 또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엔 또 빨간 날이 없죠, 제가 알기로. 아, 그 3.1절은 좀 쉬는 날이라 보기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3월의 첫 시작 화이팅 하시고, 이제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또 유익한 기사 가지고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